오늘은 베드로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우리 지난주는 베드로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닮기 원하네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이 소아시아 교회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 편지를 당할 때는 그 외부의 또 로마의 핍박과 압제 때문에 그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교회의 미혹 앞에서 교회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죠. 그래서 인사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뭘 붙였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는 그 앞에 표현을 덧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쳐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길이 될까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사도 베드로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 사이처럼 내밀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그런 알을 얘기하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잘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우리가 알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하늘 보좌에 우리를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거기에 같이 앉혔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우리가 앉을 것인데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앉은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높이 오를 데가 없는 지극히 높은 곳, 존귀한 곳에 올라있는 자란 것이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악이 다툼하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 은혜와 평강이 있고 이제는 높아지려고 애쓰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게 내려와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한테 넘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된 교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미혹하고 공격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무리들을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고 이기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수년 전에 꽤 됐죠. 신천지가 조금 막 발행했을 때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게 하고 교회마다 속여서 들어오고 뭐 추수꾼이 있고 막 그럴 때 교회마다 그 신천지를 방어하고 신천지를 발견하고 내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뭐 지금도 붙어 있지만 뭐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 신천지 출입 금지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뭐 추수꾼의 정체 또 비유 설명이 얼마나 또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들어와서 어떤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꿰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려 줬죠. 사도 바울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거짓된 교사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첫째, 둘째, 셋째 방법도 많이 방법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법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것을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본질적인 해법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그 방법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효과적인 실제적인 해법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걸 살펴봤는데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큰 선물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여기 하반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뭐가 말미암는다는 건가요? 3절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신기한은 신적인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신적인 능력으로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데 경건은 바로 거룩한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 속함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받는 삶을 바로 경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의 그 유업을 누릴 우리가 성도들이죠. 그래서 여기 생명과 경건이라는 것은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유업의 그 특징을 집약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생명과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릴 성도에게 바로 지금 미래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그 하늘의 생명과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에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 아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뭐냐면 바로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는데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경건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그 능력을 이미 우리들한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관심도 없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하는 능력은 뭐예요? 뭐 이런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예수 믿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예수 믿고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예수 믿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구하지만 성경이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신적인 능력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주었다라는 이 약속에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하나님 이미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나님 제가 이 능력을 구합니다. 나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간구하면 그렇게 구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능력 여러 가지 능력 우리가 사모할 것이 많이 있지만 바로 1장 3절이 약속하는 이 능력 바로 바로 신적인 능력 생명과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신 이 능력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성도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신적인 능력을 받았다. 좀 더 자세히는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경건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능력을 설명하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약속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뭡니까? 자, 1장 4절을 보여주세요.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뭘까요? 그것은 장차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소망을 이것이 바로 존귀한 약속이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어그러지고 병들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요즘 전쟁의 소식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으로 많은 민간인들,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그 화장실 하나에 160명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열악한 그 죄로 인하여서 병들고 깨진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고쳐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소망을 주셨어요. 자,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존귀한 약속을 부여잡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그 능력과 그 약속을 붙들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먼저 피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가운데서 뒹굴러서 거기 있지 말고 거기서 도망쳐 나와라,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정욕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세속성. 즉 자기가 주인되고 물질이 왕노릇하는 인생의 그런 모든 상태를 정욕이라 그래요. 그런 세상의 정욕적인 상태, 죽음이 또 죄가 지배하는 그 가운데 머물러서 그곳 가운데서 분탕질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명령이 바로 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주시고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그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신성한 성품에 정욕에서부터는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든지 무슨 신인 합의를 이룬다든지 우리가 무슨 종교적 경험을 신비한 종교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자라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고의 경지에 오르더라도 세상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도 있지만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와 그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절대로 우리가 넘을 수 없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또 뭐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좀 나아지자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품이란 단어를 가만히 보면 성품이란 단어의 원어의 뜻은 타고난 본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존재적, 행태적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뱀은 배를 깔고 땅을 막 지나가죠. 그런데 독수리와 비둘기가 배를 깔고 땅으로 지나가나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왜냐하면 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장하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를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바로 그 사람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다. 또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안에 본질적이고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변화, 바로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관심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의 인격과 존재와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 신앙의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냥 힘들거나 어려울 때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어려움 없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것 정도로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것을 우리의 기대를 그렇게 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그 정도라는 것이 아니죠. 그냥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예수 믿고 좀 삶에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 잘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바로 보여주는 표대와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렇게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예수 믿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이죠.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성장해가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장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그 교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박상은 원장님이라고 그 안양 샘병원에 샘병원 원장도 하셨고 지금 미션 원장이신데, 그 박상은 원장님이 그 샘병원 의료팀하고 베트남 의료 선교를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천하셨는데 아직 연세가 많지 않으세요. 65세세요. 많은 일을 해오셨고 많은 일을 또 앞으로 하실 분이에요. 이분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도 SNS 통해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급작스러운 일이라 많은 분들이, 이분을 아는 많은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너무 놀래고 갑자기 이렇게 떠나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 소식을 이렇게 SNS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강의도 듣고 그분이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미쳐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의료적 취약계층을 돕는 일, 외국인 근로자, 또 소외 이웃들 돕는 일 또 열심히 하셨고, 또 2007년에는 외교부 산하의 아프리카 미래재단 설립해서 뭐 말라위, 에티오피아, 잠비아, 탄자니아 등 빈민 지역을 돌면서 에이즈 예방 사업도 하시고 뭐 영양 강화 사업 등 여러 가지 복원 활동 또 교육 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된 삶을 그가 살으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분을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참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셨는데라고 기억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셨죠. 그분이 갑자기 떠났을 때 많은 분들이 그분을 떠오르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고 예수님을 닮으신 어떤 분인데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게 돼서 너무나도 허망하고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한번 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할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듣길 원하십니까? 뭐책한 권으로 그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 줄로 평가가 된다고요. 한 줄로 평가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많은 돈을 벌다 간 사람이라고도 평가를 들을 수 있겠고,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다 간 사람이라도 할수 있고, 그러나 그런 평가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분은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그 성도님은 참 예수님을 닮은 분이야. 예수님처럼 온유했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믿음과 용기가 있으셨던 분이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야라는 여러분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으로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소망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많은 우리 주변과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 예수님을 닮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을 닮은 장로님,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이라는 그런 평가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은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그 질문을 우리가 답해야 되겠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 가르침과 미혹이 잔뜩 할때 요거 조심하고 요거 조심하고 요거 요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행동 실천안을 보낼 수도 있지만 편지를 써서 단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이 해법을 제시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일을 너무 잘하면 흔히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야, 저 사람 저 체질이다, 체질. 이런 얘기하죠.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이 수신자들이, 이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나쁜 줄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들의 미혹이 나쁜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혹에 빠져요.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니야. 그 미혹과 유혹의 자인이 넘어갑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밤에 야식 먹으면 족발도 생각나고, 피자도 생각나고, 순대도 생각나고, 맛있는 라면도 생각나고, 밤에 야식 생각나잖아요.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야식 이러면 어때요? 어때요? 먹고 싶죠? 그런데 먹으면 어떻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니까 다음날 얼굴은 붉 것이고, 야식 먹으면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왜 우리가 먹습니까? 네. 욕망이 지식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욕망이 더 지식보다 크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걸 또 먹고 나서 또 후회하고 그러면서 또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거짓 교사들의 미혹,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저절로 그거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의 처방 그거예요. 체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체질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쌀밥만 좋아하다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흰쌀밥보다는 잡곡과 현미를 먹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입이 안 맞죠. 근데 잡곡과 현미를 계속 먹다 보면은 이제 현미의 잡곡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쌀밥이 현미의 맛을 알고 잡곡의 맛을 알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흰쌀밥이 그게 더 오히려 맛이 없죠. 체질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술이 그렇게 달고 담배가 그렇게 땡겼는데 어떤 계기로 그걸 끊게 됐어. 오랜 기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 담배 연기가 너무 역해가지고 맡을 수 없게 되고 술이 너무 써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체질이 바뀌어진 것이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더럽고 부패한 어떤 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악영향에 바로 실제적인 대책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찾아가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알고서 하나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생내적으로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격적인 정서, 의지가 그것을 그냥 내가 거부할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을 멀리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구체적인 예를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7가지 덕목을 예를 들었어요. 자,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 일곱 가지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그 추구해 나가야 할 덕목들 여기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믿음 또 덕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그리고 경건 그리고 형제우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으로 바뀌는 것은 영적 체질이 바뀌는 것이다. 아멘. 신성한 성품으로 바뀌는 것은 영적 체질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거짓된 교사들의 미혹과 잘못된 유혹과 가르침은 절로 그리고 생내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라 할 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과 생명에 이르도록 그 모든 신적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경건한 신적 성품,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알았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여러 가지 두두두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또 저것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행함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먼저 됨, 우리가 무엇이 된 신성한 성품의 사람이 된 그 자리에서 그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먼저 뭘 하라 이전에 되라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역과 또 어떤 여러 가지 큰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고 예수님을 날마다 한 번에 하루에 되지 않겠죠.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가면 하는 것처럼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